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은 이렇게 텅 비고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 앉아서 여기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또 예수님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한 뉴스에 조직폭력배의 거물인 김태촌 씨에 관한 한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뭐 모르시겠지만 이 김태촌 씨는 폭력계의 대부입니다. 저도 잘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김태촌 씨인가 보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김태촌 씨의 부하가 병간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오전에 한 오전 한 9시 정도 됐을까? 이분의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놀랐겠죠. 보호자로서 그 부하가. 그래서 간호원을 부른 거예요. 여기 좀 와보라고. 지금 우리 형님이라고 했겠죠. 우리 형님이 지금 좀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빨리 좀 와보라고. 그랬는데 이 간호원이 뛰어들어오고 또 의료진이 뛰어들어오고 그러면서 상태가 심각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을 딱 보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그 부하 보고 좀 나가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하가 그 열이 받은 겁니다. 왜 날 나가라고 하냐고. 응급조치를 하면 하는 거지.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아, 근데 이 간호원은 계속 나가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자꾸 나가라고 한다고 이 부하가 도우려 온 이 간호원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때렸답니다. 그래서 구속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는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마음이 이 부하가 상심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한 것을 이겨내지 못한 나머지 폭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와 같이 참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 부하에게는 뭘 못 참았을까요? 자기를 하대하는 것, 그거 못 참는 거죠. 자기가 우리 형님의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자기의 수족인데 나가라고 했다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이 김태촌 씨 부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게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내가 못 참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극이 되면 그게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게 아주 민감한,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눈만 스쳐도 이게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그게 폭발하는 아주 아주 예민한, 그래서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둔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눈을 쳐다보나 뭐 몸을 치나 그래도 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못 참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참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깥에서는 다 잘 참아요. 바깥에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참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학대당하고 밖에서 서럼당하는 건 다 참는데 내가 집에 와서 우리 집 안에서 뭔가 이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는 못 참겠다 해서 그때 폭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집에서는 다 참아요. 집에서는 뭐 그냥, 근데 밖에서는 또 못 참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뭔가 예, 좀 무성의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또 그때는 또 폭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장소에 따라서 그 민감성 또 참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거, 이 개인적인 게 침해되면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폭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인적인 사람들과 관계는 건 다 참아요. 사람들에게 무슨 취급을 받든지 그런 건 다 참아요. 다만 내가 갖고 있는 거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요거는 못 참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다 잃어버리는 것도 다 참아요. 뭐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이용당하고 빈털터리가 그런 것도 다 참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취급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이러면 또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김태촌 씨 부하,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이 김태촌 씨의 부하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길가에서 시비를 하기를 하나, 가정에서 싸우기를 않나, 친구들 사이에 다투지를 않나, 이런 모든 참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참지 못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지 못하는,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 혹은 대인적인 부분에 혹은 바깥에서 혹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감하거나 혹은 둔감하거나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그 모든 참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적으로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이 어떤 것, 그것은 저는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은 그것도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습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도 참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은 모든 성경 말씀에서 모든 또 복음에서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 계속 참으라고 하시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괜찮아. 어느 정도 주님도 다 못 참는 게 있어.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참아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볼 때 항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으로서 그거 참아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목사님도 다 그러던데. 예? 장로님도 다 그러던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다 그렇던데. 그걸 다 참아낸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기 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예수께서 일러 받았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그렇게 참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나도 참지 않으시고 너희는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그 모든 인내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것까지 내가 참으라라고 말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그걸 또 인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해주셨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삶 속에 주님 자신도 모든 것을 참으셨던 인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예수님은 원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에요. 그런데 한때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몽둥이와 검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땠겠습니까? 위협적이지요. 세상에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이 뭐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반갑게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랍비여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가 가룟 유다였던 것이에요. 그가 정말로 반가워서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이들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누구였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전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가룟 유다가 협력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가서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가룟 유다가 알려줬던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종들을 데리고 가니까 종들과 약속을 했어요. 자, 제가 가서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도 33살이고 또 제자들도 다 30대란 말이에요. 엇비슷해. 아, 수염도 길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수 있어요. 그러니 인상체계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인사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정확히 예수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입맞춤을 하려는 채 했습니다. 그는 무난 인사를 하려는 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호였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있으니 이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그때 그 인사를 받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사하는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그것이 신호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유다야, 내가 결국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구나. 네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결국은 네가 나를 파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룟 유다는 3년 전 제자의 일원이 되어서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계를 맡아가지고 돈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3년간 정말 친하게 지내던 어떤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결국 내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그 친구가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 어차피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러 가시는데 그걸 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던 대제사장들이 와서 잡아가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죽으실 거.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 죽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죽느냐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편안히 죽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일이 망가지더라도 그 사이에 어떻게 쓰든지 거기서 하나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 존재가 우리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우리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차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배신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정말로 괴롭습니다. 어쩌면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어쩌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후배이기도 하고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선배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사이좋게 지냈던 이웃이기도 하고 나를 정말 믿고 의지해서 돈을 맡기기도 하고 토지를 맡기기도 하고 집을 맡기기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배신당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발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둔감하고 둔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폭발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좌우가 그 된 일을 보았으면 이제 깨달았어요. 아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짓을 했구나. 저거 바로 가룟 유다구나. 마치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예?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는 독립군처럼 북한군에게 끌려가는 우리 국군처럼 아지트가 들춰나게 되고 비밀한 모의가 공개되는데 그때 누가 있냐 하면 가장 같이 함께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주여 우리가 검이 있으니 검이 그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검 두 개가 있으니 이 검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요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끝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이 배신당한 이 참지 못하는 이 수모와 수치를 갚아버리고 말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의 목표는 가룟 유다를 죽이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 밀고자, 그 배신자, 그 반역자, 그를 죽여야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그러한 민족사적인 아픔이 있었습니까? 일제 앞잡이, 북한군의 내통자, 밀고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죽이고 싶을 것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또 얍삽하게 치사하게 또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 틈으로 숨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검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를 제지하고 막으랬던 어떤 종에게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원래는 그 정수리를 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살짝 빗겨나가서 그래서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원래는 오른쪽 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머리를 겨냥한 것이죠. 죽이고 싶었어요. 대답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니까 답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검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휘두르고 그래서 우리가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해대고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나동그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것으로 인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결국 쓰러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참지 못하는 마음으로 쓰러진 것은 누굽니까? 이 김태철 씨의 부하가 결국 쓰러뜨린 것은 누굽니까? 도와주려고 했던 간호원이고 또 살리려고 했던 의사고 그리고 그 자신의 두목을 살릴 수 있었던 의료진이요. 우리가 결국 참지 못한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참지 못했던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내예요. 우리가 참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선배고 우리의 후배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배신하고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반역하며 또 우리를 이렇게 모욕주었던 그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는 여럿이서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가문과 저 가문이 서로 이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묻기는 하죠. 주여 우리가 치리까? 답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칼은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단지 가문뿐입니까? 고장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도 해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서로 상대방의 귀를 쳐 쓰러뜨립니다. 이것은 국가로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가 저 국가를 죽이는 거예요.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있겠죠. 배신했어요. 내통했어요. 반역했어요. 적과 연합했어요.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혈통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로 쓰러뜨리고 귀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부부였지만 이제는 적이 됩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였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였고 이제는 형제였고 이제는 자매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참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귀를 떨어뜨리고 목을 떨어뜨리고 팔을 떨어뜨리고 다리를 떨어뜨리고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의 존재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식간에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배신당하는 목사에게도 배신당하는 성도에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단지 참으라 하시는 그러한 권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이것까지 참으셨던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참아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못 참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또 칼을 휘두를 테니까 우리는 또 나가서 누군가의 귀를 떨어뜨릴 테니까 주차가 잘못됐느니 우리 집에 왜 이런 짓을 했느니 왜 쓰레기를 여기에 버렸느니 왜 여기에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니 우리는 또 누군가의 귀를 쓰러뜨릴 테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사실 이것까지 다시 말해서 그 전부터 참고 계셨던 주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무엇을 참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 참으신 게 있었나요? 그 이전에 주님이 뭔가 참으신 게 있었나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뭔가 참으신 게 있었나요? 보십시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무례함을 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온화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얼마나 참으로 그 정성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 뛰어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앞으로 언젠가 예수를 잡아줄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얼마나 무례한 얘기입니까? 그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아닙니까?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방 안에 향유가 그렇게 가득해서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시신에 대신해서 바르게 되는 그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자. 왜 평소엔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왜 평소엔 자기 돈을 들여 가난한 자들 주자는 얘기 안 할까요? 시샘이 난 거죠. 버릇이 없는 것이죠. 예의가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지만 어쩜 이럴 수 있느냐? 큰 말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둬라 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도 가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무례함을 다 참으셨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스승님을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무례했던 이 제자를 주님은 계속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예요.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나를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주님은 이것까지도 참으셨습니다. 그 모렴치한, 그 파렴치한, 아니 그런 나란 말입니까? 라는 그 모렴치도 주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 너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난하시는 줄 알았어요. 드러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 그럼 저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양심에 가책도 없이 주님은 그것도 참고 계십니다. 실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3년 내내 주님은 가룟 유다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침내 네가 인자를 파는구나 라는 말로서 그의 관계가 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 그는 결국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길을 갔고 이제 가룟유다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험담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이렇게 자기를 배신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그것이 빌미가 되고 얼마나 주의 영광을 가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제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만 참은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인내하심, 그 인내하심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자기를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거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지금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혹이라도 나중에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먼저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참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다툼과 싸움과 귀가 떨어지고 목이 달아나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참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님이 참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주님이 참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을 두시냐고요? 왜 부자를 내버려 두시냐고요? 왜 행악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다 없애지기를 바라서요? 그럼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시 다 원점으로 돌려 놓으셨을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주님을 회방하던 바로 그 사람이 돌이키게 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참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3년 내내 돌이키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를 팔았으며 결국엔 자기가 지금 저지른 그 죄 그것을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하고 싶었던 유일한 방법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던 가룟유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계속해서 참으면서 부르십니다. 우리들이 그 참으심을 깨닫고 나와서 그 참으심 속에 내가 너무너무나 놀라운 참으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참으심에 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내가 믿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던 때가 있고 그때 주님이 다 그것을 참으셨어요. 때론 그때 믿는 사람을 면박을 주었겠죠. 믿는 것을 또 모욕했겠죠. 예수님을 핍박했겠죠. 믿지 않으니까. 다 믿지 않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참으셨기에 내가 때로는 청년 때 주님을 만났고 장년 때 주님을 만났고 나이 들어서 주님을 만났고 만나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에서는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모태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모태신앙의 신앙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닙니까? 부모님을 참아주신 것이 있기에 그 죄악 가운데 행할 때 믿었던 그 부모님을 찾아 참아주신 그 모든 은혜가 있기에 그때 우리들은 모태신앙이 될 수 있었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대를 믿었다고요? 3대를 믿었다고요? 가장 첫 대에서부터 주님이 참아주신 그 참아주심이 결국은 그 가족의 가문의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가 여전히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모든 것을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생각 속에 그 깨달음 속에 바로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를 참은 것은 내가 너를 참고 또 참았던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주님의 이 인내하심과 참으심을 받았다는 듯이 그래서 나는 너무나 의롭고 나는 너무나 경건하고 다만 나는 여기서 뭐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참지 못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로 자기를 참고 계시는 주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누군가의 귀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서 누구의 귀를 떨어뜨리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누구의 귀를 떨어뜨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와서 또 누구의 귀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참고 계십니다. 저를 참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참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참고 또 참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이것까지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결코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희생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건 못 참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라고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만한 참음과 희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가룟유다처럼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참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는 자기 스스로의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을 향해 떨어져 나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를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주 성자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거룩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월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이 3월에 주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다가오는 이 3월에 우리가 우리를 평생 참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달읍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 사랑 속에 계속 거해야지.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갖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못 참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못 참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인내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내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못 참는 그것을 대신 참아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더욱 거하며 그 속에서 변치 않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한다면 이제 더 이상 검을 휘두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의 귀를 또 떨어뜨릴 그 악한 일을 우리가 그치고 정말로 함께 사랑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